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7일 목요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애굽 군대 전체가 전복되었고 바로를 포함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였다.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이 노래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신 강한 전사이심을 찬양한다. 모세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심을 강조한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분과 같은 분은 없다. 모세의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탁월한 역사로 인해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받는다. 감사와 경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활기찬 영적 생애의 전제 조건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특별히 강조되고 영광을 받는 이유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의 산에 성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모두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2에서 4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와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 하늘에서 어떻게 울려 퍼질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노래의 마지막 줄을 주목하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심판, 특히 수천 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악과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나타나게 될 때 열방에 구속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찬양한다. 감사와 경배는 우리를 향한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활기찬 영적 생애의 조건이다. 묵상.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후 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언젠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희망을 통해 어떻게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승리의 노래.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에 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부좌 선지자 288. 하나님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 내 안의 찬양이 소리를 잃고 시험과 어려움으로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희 삶을 이끄시며 하늘 찬양의 자리까지 달려가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참된 신앙인이란 단어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결, 청순, 신실, 평안, 온순, 깨끗함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양처럼 약해 보이면서도 순결한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인이란 단어에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는 원칙, 강함, 죽으면 죽으리라, 신념, 확신, 철저함 등입니다. 이것은 대나무처럼 원칙에 있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대쪽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참된 신앙인에게 이중적 의미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돋보이게 하는 조화적 의미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다니엘이 왕들의 신임을 얻어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궁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계속 유지했던 비결은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모습 때문에 정직한 일꾼 다니엘은 어느 왕이나 어느 나라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에도 끔찍하지 않는 강인한 원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의 이미지가 서로 보완해주고 온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부족함이 생기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순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지만 상황에 따라 원칙을 달리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대단히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지만 평안하지도 순결하지도 않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순교사에 보여진 순교도 불사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엔 이 두 가지가 모두 조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돌을 집어든 유대인 앞에서도 당당한 대쪽 같은 사람의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는 순결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신실하고 순결하고 온순하면서도 원칙과 신념에 있어서는 도무지 타협이 없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대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참된 신앙인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능력은 바로 신앙인이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54편의 당시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위기일발이 때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처음 도망해 있었던 아둘람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무리를 형성했던 다윗의 무리는 시간이 지나자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0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군사적 힘도 있지만 도망가고 숨기에는 기민하지 못한 대식구입니다. 다윗은 600명과 더불어 십 황무지 산골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십 황무지에 살던 십 족속들이 다윗의 무리를 발견하고는 은밀히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고에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사울의 무리들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아무 힘도 없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온순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지기를 오늘 이 시편 5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확신에서 비롯된 대쪽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곧 회복하여 두려움의 순간일지라도 오히려 확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54편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죽음이 눈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확신과 감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인의 확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능력의 근원을 알기만 한다면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두 가지의 신앙인의 이미지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의 경험 속에서 그 능력의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본문은 4절입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 중에 나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돕는 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 수천 갈래의 방법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주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내 생명을 안전케 한다는 해석입니다. 아마도 이런 해석이 겉으로 보여진 본문의 의미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두 번째 해석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 즉 생명을 취하려고 십광야로 따라온 사울의 무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다윗의 무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가려서 다윗의 무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다윗의 무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은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년 전 고레스에 의해 귀한 영이 내려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갔으나 소수가 돌아갔고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글을 올려서 건축을 중지시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 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면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 글을 읽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린 해방령과 성전 재건령을 재고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고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글을 따르지 않도록 감동시켰지만 사단의 감화가 더욱 강하여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였고 작정한 그 첫날에 미가엘이 와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글을 따르지 않고 성전 재건을 지속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미가엘은 고레스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마음이 사단의 감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 즉 사울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한 방법이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이제 거의 다윗이 붙잡힐 뻔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그 즉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그 순간에 갑자기 사자가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므로 사울의 마음은 갑자기 마음이 촉박해져서 다 잡은 다윗보다는 블레셋의 공격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대하여 급박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현실은 자기들의 무리들이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이제 곧 붙잡혀 생명이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신과 그 무리들의 세력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울의 무리들의 세력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못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 심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특별한 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마음을 바꿀 만한 일로 그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으로 다윗은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상황 속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나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가능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신앙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그 거대함이 우리의 사면을 다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려진 하늘을 통해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곧 사라질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크기만큼 우리의 현실의 장애물들은 반비례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일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큰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 담대함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능력의 근원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을 이렇게 이 뵙고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목사님은 어디서 이 많은 자료들을 찾으시고 또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두아디라 이 교회 또 그 지역에 얽힌 여러 가지 말씀들 저희들이 정말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참 그 음행이 이렇게 만연하고 그런 지역에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그 신앙을 지켰다는 데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께서 말미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 반모섬을 향해서 이 가게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반모섬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정말 이 뜻깊은 장소이고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터키를 이제 떠나서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짐을 꾸려서 아침 도시락을 배급을 받고 쿠사다스라고 하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계시록이 쓰인 그 반모섬, 요한의 지배였던 그곳에 간다는 설렘으로 마음이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와 터키 관광을 간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이 반모섬입니다. 내가 꼭 반모섬에 가봐야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 밤모섬,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밤모섬에 가야지 하는 그런 그 설렘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곳에 가기 위해서 터키 관광을 이미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제 설렘으로 바로 그 밤모섬에 가기 위해서 이 쿠사다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일단 여장을 풀었습니다. 터키어로 그 쿠사다스라고 하는 말은 새들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온갖 새들이 많아서 정말 전경이 좋은 곳입니다. 터키 최대의 휴양 도시답게 수많은 호텔이 있고 방갈로, 펜션 등을 갖춘 휴양객들의 천국이 바로 이 쿠사다스 항구입니다. 조그마한 에게 연안에 만에 건설된 도시로서 황금빛의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저 뭐 하룻밤만 자고 떠나는 이 항구였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변도 거닐어 보고 또 주위 풍광을 즐겼습니다. 이 쿠사다스에서 볼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해지는 노을을 보는 것은 너무나 로맨틱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곳을 떠나 밤모섬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항구를 둘러보니까 다양한 유람선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 밀레투스, 디딤, 프리에네 등으로 관광을 출발합니다. 또 가까운 그리스 섬인 사모스 섬에 매일 배가 왕복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스 섬에 가려면 또 이곳에서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이 밤모섬에 갈 수가 있는데요. 전세 섬만이 밤모섬을 운행을 합니다. 밤모섬은 쿠사다스 항구에서 배로 약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기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전세를 내서 밤모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터키 해안에서 겨우 66km 지점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에 쿠사다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 그 스칼레 항까지 갈 예정이었는데요. 잠시 이제 그리스 땅을 밟았으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앙숙 관계입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잿더미에서 터키 공화국이 1923년 건립된 이후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은 1952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했지만은 서로 이 앙숙 관계는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긴장 관계가 아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일 관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적대적 관계가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그리스와 터키가 이런 앙숙 관계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시점과 유래를 아는 역사학자들은 없지만은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으로 지배권이 오락가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일단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는 바로 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와 또 이 터키 다 그쪽이 묶여 있었죠. 또 헬라 제국이 됐을 때도 다 그쪽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강력한 도시 국가를 건설한 이 그리스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인근 국가들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나 또 이 그 당시에 이 터키 지방 또 그 위에 있는 무슨 아테네 이런 곳이 하나의 무슨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은 도시로서 한 도시로서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도시 국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도시 국가로 형성이 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터키는 당연히 그리스의 첫 번째 진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 국가들 그리스를 비롯해서 뭐 아테네, 헬레폰 뭐 이래 등등 해서 한 30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돼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까지 진출한 알렉산드로스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은 후에 그가 지배했던 국가는 다시 산산조각이 나죠.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알렉산드로스가 형성했던 제국이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네 나라가 아주 점진적으로 로마에 먹혀서 로마가 새로운 제국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장했을 때 그리스와 터키 그 주변국을 다 점령을 했어요. 아주 거대해진 이 로마 국가는 나중에 동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서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하고 통치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터키의 수도 아닙니까? 수세기 동안 통치한 동로마는 서서히 힘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453년 쇠약해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는 수백 년간 그리스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터키의 그리스를 지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앙숙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821년부터 1829년까지 이제 독립을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1830년 드디어 터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국가를 되찾은 것입니다. 무려 400년간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도 뭐 좀 아직까지 그 앙금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는 터키로부터 400년간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 뭐 원한 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대까지 그리스와 터키는 서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계속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도 상당히 중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역사와 터키의 역사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400년간 지배를 받은 그리스가 터키를 미워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제 36년을 겪은 뒤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스의 역사와 터키의 역사,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곳이 다 성경의 땅이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반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가 결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폭발한 것은 현대 들어서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터키는 독일 편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독일이 패하면서 같이 패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는 연합국 측에 가담을 했는데 연합국이 이겼기 때문에 전승국 대열에 섰습니다. 여기서 터키는 많은 땅을 그리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발칸반도의 땅은 이스탄불만 남겨놓고 모두 넘겨줬습니다. 이때 400년간의 지배를 받은 그리스는 결정적으로 터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는 과거 비잔틴 제국의 영광을 되돌리고 소아시아 해안과 에게해 일대의 그리스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스탄불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터키의 본토인 아나톨리아까지 원정 가서 아주 그것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 원정군은 열강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 어려움 없이 이 오스만 제국 영토로 진군해서 많은 부분을 그리스가 점령하는 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터키의 그 자존심은 무너졌어요. 그리스가 터키의 자존심을 굉장히 무너뜨린 이런 진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두 나라의 감정의 골이 오늘날까지 더욱 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터키에 갔다가 또 쉽게 그리스에 올 수가 있었고 또 그리스 관광을 하고 또 터키에 무사히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세력을 규합한 터키 독립군은 각지에서 그리스군과 전투를 벌여서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초반에 열세를 띄었고 터키군이 각지의 그리스군을 거의 대파하면서 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터키 바로 앞에 있는 지중해 섬까지 그리스 영토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 지도를 보면은 저 서해안 보면은 북한의 영토와 우리 그 영토 섬이 대단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섬도 터키에서 떨어져 있는 요 섬도 그리스형입니다. 그러니 심심찮게 영토 분쟁, 아니 섬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분쟁이 다행히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와 그리스의 양숙 관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들면서 성지 곧 성경의 땅을 답사하게 됐습니다. 자, 긴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이제 배를 타고 선상에서 일출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섬을 지났습니다. 배가 그리스의 영해에 들어서자 선장은 터키의 국기를 내리고 그리스의 국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국경을 이렇게 넘은 겁니다. 국기를 넘었을 때에 국기가 서로 국경을 넘었을 때 국기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거칠기로 유명한 그리스에게 트로이 전쟁을 어렵게 이긴 그리스 연합 함대가 귀국할 때에 병사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던 공포의 바다, 바로 그것이 애교입니다. 사도 요한을 일곱 교회로부터 격리시킨 흉흉한 바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애교를 바라보면서 아, 저 너머에 내가 심오하던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하면서 그 에게의 바다를 좋게 넘을 것을 강구하며 기도하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배를 타고 넘은 것입니다. 4시간 항해 후에 드디어 밤모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칼라 항은 인구 3천 정도가 있는 호라도시의 항구였습니다. 자, 오늘 역사를 좀 이야기하다가 좀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그리스와 터키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또 이렇게 접해보게 됐는데요. 일본과 아픈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한번 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와.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